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이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은 어찌 까닭없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이 설교의 이야기의 장면이 전환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 천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땅을 두루다니며 감찰했고 그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특별히 욥을 내 종이라 표현하실 때 사용한 이 에베드란 단어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렸던 위대한 인물들에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얼마나 각별하게 아끼시고 신뢰하고 있는지가 이 8절 말씀에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단은 하나님의 칭찬을 곡해하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의심해 볼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그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세상에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가 받은 집, 그의 소유물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 세상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한번 그것들을 빼앗아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 면전에서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욥의 경건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은 형통함 때문이라 주장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언급한 대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물질적인 축복, 삶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아브라함처럼 후손의 문제로 고민하지도 않았고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성경이 만약 아들만 일곱이었다, 아들만 일곱을 키웠다 그러면 고난일 수도 있지만 네, 아들, 딸 골고루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누렸습니다. 또 3절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쉽게 말씀드려 이겁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자산가 기업가가 욥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의 계열사 중에 전자, 증권, 생명, 중공업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각 계열사가 업계 1위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부와 그 일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종들, 바꿔 말하면 풍부한 노동력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주셨으니 세상 누군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단의 참소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동시에 던져집니다. 욥은 단순히 하나님께 이 욥에 대한 사단의 참소는 단순히 욥에 대한 비난과 욥에 대한 왜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점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내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고 염려 없는 노후가 보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나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정해놓은 답에 하나님이 맞추라는 겁니다. 절충안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답 정납니다.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이게 기도인가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이 에베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크다 크다 아데미어 소리를 지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게, 신이 듣게입니다. 또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이 안 내려오니까 스스로를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당신의 선지자들이 몸이 뜯겨서 피가 나는데 바알이시여 개입 안 하실 겁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치 그 우상들처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맞춰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자녀의 성공, 안락한 노후. 뿌리에 가면요, 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벌어서 남들 부러워하는 집 살고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인재로 쓰임받기 위함입니까? 의사, 판사, 변호사,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는 직업을 우리는 성공했다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그 수많은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 스스로 이것이 나의 라이벌이다 말씀하신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물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는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잘 보면 물질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즐거움, 쾌락, 모든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사회는 말합니다. 인생의 기쁨, 행복, 안전, 평안, 모든 것들이 돈만 있으면 제공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을 벌고 돈을 쓰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돈을 벌어야 하니. 이웃을 섬기거나 하다못해 자기 가족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부족합니다. 왜요?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승진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조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두 다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 자부하며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을 거두어 가셔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가 재수, 삼수, 사수, 대학 진학도 안 되고 앞날이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큰 맘 먹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 여파로 눈덩이처럼 부채가 늘어나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실수해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또 어떤 부모님은 내가 힘들 때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내가 필요한 재정들을 보내주셔서? 음식을 너무나도 잘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게 주었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부모님이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겠죠. 우리에게는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모질게 하셔도 때로는 부족한 형편에 쪼개어서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챙겨주시는 것보다 챙겨드려야 할 것이 더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어떤 100가지 이유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와 목적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의 여하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가 나에게는 100가지 어떤 이유보다 강력합니다.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의 입술에도 하박국이 외쳤던 그 놀라운 찬양과 기도가 맺힐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형통함과 부유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는지, 또 내 필요와 만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 하나가 나에게는 100가지 어떤 이유보다 강력합니다. 내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설령 내 인생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